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과 또 다음 세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중등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떨 때 절망을 느끼냐라고 물었더니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와이파이가 끊겼을 때요. 핸드폰 압수당했을 때요. 그리고 게임하다가 렉에 걸려서 튕겼을 때요.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를 전부 밀려 썼을 때요. 그리고 학원이 너무 많아서 저녁을 먹지 못할 때요. 그리고 부모님이 서로 싸울 때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한편 절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좌절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특별히 자녀들로 인하여서 좌절을 느끼실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가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핸드폰만 해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꺼려해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아요. 분명히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컨트롤이 되었는데 이제 슬슬 컨트롤이 되지 않고 또 부모의 바운더리에서 조금씩 또 조금씩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부모님들께서는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절망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달라지지 않을 때 어떠한 변화가 없을 때 그때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지만 일상을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기치 못한 절망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일상과 일터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이 있을 때에 그리고 이 절망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본문 가운데에는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한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피가 멈추지 않는 불치병입니다. 피가 나면 정상적인 신체 활동에 따라 제때 멈춰야 하는데 아니면 약을 먹든지 약을 바르든지 해서 피가 멈춰야 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매일 피가 나니 이에 따른 범접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피가 나니 면역력 저하로 인한 뭐 빈혈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로 인한 복합적인 질병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육체적인 고통이었겠지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이 혈루증 가진 사람에 대해서 참 잔인했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정결법이 나오는데요. 이 정결법을 보면 혈루증 가진 사람을 저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도 7일 동안 똑같이 부정해진다. 그 사람과 똑같이 부정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운 자리, 닿은 자리, 앉은 자리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은 혈루증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가까이 했을까요? 함께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정해지는 것을 죽는 것만큼 싫어하였기에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고립시키고 단절시켰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저 부정한 자, 더러운 사람, 수치스러운 자 이렇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기만 하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저 욕받이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 참 가히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일들,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그리고 비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있는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9절인데요.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참 놀랍게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2년 동안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피가 그 즉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낫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구의 능력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낫게 된 이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며 바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분명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밀치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스친 사람들, 즉 예수님과 터치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직 혈루증 여인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문제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가? 단순히 이 여인의 믿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그리고 예수님과 말 한마디라도 섞으려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냥 워낙 당시 예수님이 핫했으니까, 인기가 많았으니까 마치 연예인 보러 나오듯이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만의 어떤 문제, 갈망, 그리고 원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저마다 이 혈루증 여인과는 다르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 저마다 원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던, 또 그 삶의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을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인 열망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가정의 위기,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분명히 여인에게도 간절함은 있었지만, 또 그 간절함으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것은 맞았지만 이 간절함이 여인에게만 있었던 특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믿음이 어떤 확신에 차 있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여인의 행동은 다소 미신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풍겨져 있습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의 뭔가를 만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신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마다 알고 계시는 미신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저도 들어본 미신들이 꽤 있는데요. 어느 지방에 가면 몸에 좋은 물이 흐르는 약수터가 있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이 좋아졌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토피가 나았더라.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베개 밑에 놓고 잠을 자면 두통이 사라지더라.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맑아졌더라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 또한 미신인 것을 뻔히 알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마주했을 때 특별히 내 안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간절함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에 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혹시 나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신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여인의 모습도 이 미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합니다.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어떤 강한 확신이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수치스러움, 어떤 좌절, 쪽팔림, 부끄러움으로 인한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던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바로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인에게 의지하는 믿음의 정도는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의지하긴 했으나 그 의지하는 강도는 세지 않았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분명히 여인의 입장에서는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는데 다 사용해봤는데 낫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여인은 혹시 예수님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저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마지막 방법인데 예수님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선 자포자기에 가까운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인의 믿음은 분명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믿음은 아니었지만 대신에 믿음의 대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정도는 연약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대상만큼은 분명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주님께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을 때에 여인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의 길로 향하는 거룩의 길이 열린 은혜였습니다. 분명히 정결법에 따르면 그 부정한 것은 정한 것에 닿으면 정한 것도 부정해졌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인생을 절망으로 밀어넣었던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에 이 가치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도 예수님께 닿으면 그 어떠한 것도 정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인격적인 회복의 은혜가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병이 나아 건강해진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도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감격적인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딸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여인은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수치스러운 자, 이것이 여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딸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 수치스러운 자, 그렇게 불렸던 그녀의 정체성을 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새롭게 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가족관계로 품어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인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두 가지 은혜, 그 여인에게 두 가지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걱정과 고민이 없는 사람도 없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꽁꽁 숨겨진 절망이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이 절망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믿음, 믿음이면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강력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기댈 때에는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밤에 지하철을 타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요. 분위기가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해서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늦은 야근 때문에 온 마음이, 온 체력이 지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몸보다 더 큰 짐을 배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뭐 업무의 연장인지 아니면 과제인지 모르겠으나 노트북을 두드리는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커플이 있었는데요. 설명하기 쉽게 이 커플 중에 남자를 A라고 하고 여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남자 A가 가장 안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누가 앉았을까요? 커플이니까 당연히 여자 B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예 모르는 사람인 C가 앉았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이 커플이 피곤했는지 서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A는 고개를 여자 쪽으로, B 쪽으로 고개를 기댔는데 여자는 당연히 A 쪽으로 기대며 완벽했을 텐데 자꾸만 모르는 사람이 C 쪽으로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C 입장에서 너무 당혹스러웠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그 B의 고개를 A 쪽으로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근데 밀어도 밀어도 고개는 자꾸만 C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불편했는지 C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빈자리가 되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B가 빈자리로 쿵 하고 넘어지면서 도미노처럼 A까지도 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민망해하면서 깨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 기대는 것도 누구에게 기대는 게 참 중요하구나. 또 기대는 것에 있어서도 방향성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소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항상 믿음이 강하고 대단하면 참 좋겠지만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예수님이기만 한다면 믿음의 크기, 믿음의 정도를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을 해 주시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의지하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대단한 믿음,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또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절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절망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반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자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의 문제, 걱정,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버젓이 있을 때에 참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라는 이 생각이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으로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정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이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께 더 기대고 예수님께 더 방향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기댈 때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속에 오래 있다가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망가집니다. 절망 이전의 모습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래 나는 뭐 내 인생이 이렇지 뭐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내 인생은 그냥 이런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정체성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상적인 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비교가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기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아,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절망 속에서 허덕이며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내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의 이 정체성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라는 그 정체성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될 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절망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은혜를 또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기대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딸아,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강한 믿음,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애써봤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찰나에 주님께 기댈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여겨주시며 그 믿음에 따라 반응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께 기대며 그 기댈 때에 부어주시는 전인격적인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